여러분, 시계 초침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째깍째깍 뭐 그런 소리요?
네, 맞아요. 때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1분입니다.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앤스로픽 본사의 회의실이고요.
아, 그 유명한 미션 디스트릭트에 있는 그 사무실이군요.
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 2억 달러 규모의 미 국방부 계약서가 놓여 있습니다. 펜타곤이 통보한 마감 시한에서 정확히 1분이 지났지만 최고 경영자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끝내 서명란을 빈칸으로 남겨두었죠.
펜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권력하고 워싱턴 DC의 국가 권력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진짜 전대미문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 김경진 변호사의 저서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클로드 조판본, 그 중에서도 갈등의 최고조를 다룬 제7장 내용입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기업이 국가 안보라는 초거대 기계와 맞부딪혔을 때 과연 그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파헤치는 게 오늘 우의 미션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이 7장의 특성을 청취자 여러분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아, 그거 중요하죠.
네, 이 책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꽤 날성 발언이나 그 좌파 우파를 가르는 강렬한 정치적 수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아요. 책 원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이런 발언들을 가감없이 인용하는 건 어떤 특정 진영의 논리에 힘을 실거나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오직 김경진 변호사의 책에 기록된 팩트, 그리고 그 안에서 충돌하는 철학적, 기술적 딜레마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숨막히는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그 2월 27일 회의실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평화주의적이라서 군사적 목적의 AI 쓰이는 걸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죠.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이미지죠.
근데 김경진 변호사의 책을 보면 엔스로픽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미국 안보 영역에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클로드는 이미 군 전술 네트워크에 들어간 최초의 모델이었고 다리오 아모데이 본인도 권위주의 국가 방어에 AI가 쓰여야 한다고 공언했단 말이죠.
네, 굉장히 안보를 중요시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2억 달러짜리 국방부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계약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합법적 용도라는 문구였죠.
모든 합법적 용도요? 그러니까 사갔으니까 내 맘대로 다 쓰겠다.
정확해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내고 산 기술이니까 작전에 제약 없이 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엔스로픽한테는 수억 달러 앞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개의 명확한 레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절대 타협 안 되는 두 가지 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대규모 민간인 감시였습니다.
민간인 감시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에 CCTV 좀 더 달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방부나 정보기관이 데이터 브로커들한테 사들인 방대한 민간인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소셜미디어 활동 이런 걸 클로드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에 통째로 쏟아붓는 상황을 두려워한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그 방대한 데이터, 동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건 AI한테 일도 아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 분석관은 절대 못 찾는 미세한 패턴을 AI는 금방 찾아내거든요. 영장 없이도 시민들 일거수일투족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죠. 엔스로픽은 이걸 정부에 쥐어주는 순간 완벽한 통제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본 겁니다.
끔찍하네요. 그럼 두 번째 레드라인은요?
두 번째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였습니다.
아, 킬러 로봇 같은 거요?
네, 인간 지휘관의 최종 승인 없이 AI가 스스로 타겟을 정하고 방아쇠까지 당기는 시스템에는 클로드를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였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기술을 파는 기업이 최강 군사력을 가진 국가기관한테 우리 걸 사가긴 하되 작전은 우리가 정해준 대로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비유하자면 망치를 판 사람이 이걸로 집은 지어도 되는데 무기로는 쓰지 마, 이렇게 강제하는 건데 방산업체가 미사일 팔면서 이건 특정 국가엔 쏘지 마라, 그 하드웨어 잠금 장치를 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술 기업이 군대 작전을 통제하려 드는 건 솔직히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요? 싶거든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방산업체의 미사일 비유하고는 기술의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김경진 변호사의 원문을 보면 엔스로픽의 고집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같은 추상적인 반전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냉철한 공학적 판단이었죠.
공학적 판단이요?
네. 현재 프론티어 AI 모델들은 구조적으로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확률이 존재하거든요.
아, 전장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욱한 전장의 안개 속에서 이게 민간인 버스인지 적군 장갑차인지 100% 완벽하게 구분한다고 수학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걸 그 기술을 직접 만든 엔지니어들이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살상결정권을 기계한테 넘기는 건 윤리 이전에 공학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선긋기였네요.
네, 미국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내 돈 주고 산 시스템인데 왜 제조사가 우리 작전을 통제해? 하면서 엄청 화났을 것 같은데요.
완전 격분했죠. 그래서 바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나섭니다. 엔스로픽에 3일짜리 최후 통첩을 날려요. 안전장치를 당장 풀라는 거죠.
3일이요? 안 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부하니까 국방부가 엔스로픽에 공급망 위험,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낙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헐, 공급망 위험이요? 이거 보통 미국 안보 위협하는 적성국 스파이 기업한테나 붙이는 딱지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곳에나 붙이던 꼬리표인데 미국 기업에 이 딱지가 붙은 건 진짜 전례 없는 일이었죠.
아, 이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단순히 정부 납품 하나 취소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랑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 파트너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엔스로픽 기술이 조금이라도 섞인 시스템은 정부에 납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엔스로픽이랑 거래하는 순간 다른 민간 기업들도 연방정부 비즈니스가 싹 다 끊기는 거네요. 완벽한 고립이네요, 진짜.
네, 자국의 최첨단 AI 기업을 상업적으로 완전히 말라 죽이겠다는 철저한 징벌적 조치였어요. 게다가 여기서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아, 드디어 대통령까지 참전하는군요.
네, 엔스로픽을 향해서 급진 좌파 오크 기업, 그러니까 깨시맨 기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전 연방기관의 엔스로픽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안보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개 기업의 윤리 기준이 국가작전을 방해하는 엄청 불순한 이념으로 보였겠죠.
그렇죠. 근데 엔스로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벼랑 끝 상황에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CBS 인터뷰에 나와서 정면 반박을 하는데 이 대사가 김경진 변호사 책에서 아주 강렬하게 묘사됩니다.
뭐라고 했죠?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국적인 일이며 우리는 애국자다.
와, 반대가 가장 미국적인 일이다.
네. 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민주적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애국이라는 엄청난 철학적 반격이었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이념 논쟁 뒤에 엄청난 모순이 하나 숨어 있었잖아요.
에픽 퓨리 작전 말씀이시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스로픽 쓰지 마 하고 전면 금지령을 내린 바로 그날 밤에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폭격하는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폭격 작전 한가운데서 타겟을 식별하고 궤적을 계산하던 게 바로 그 금지당한 클라우드였다면서요.
네,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죠. 대통령은 쓰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전방에선 그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었던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스위치 끄듯이 당장 끌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이걸 천그림, 그러니까 펜타곤의 킬체인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현대전에서는 인공위성, 드론, 감청기록 등등 막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가 쏟아지거든요. 인간이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양이죠.
그렇죠. 데이터 폭포수 같겠죠?
당시 클로드는 이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같은 군사 인프라에 아주 깊숙이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 노이즈 속에서 타겟을 찾아내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하루아침에 뜯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소프트웨어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억지로 플러그를 뽑으면 아군 타겟팅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돼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책에 따르면 이걸 뜯어내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데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행정명령 한 줄을 내려도 정작 전장에서는 그 AI 지능을 즉각 멈출 수가 없었다. 진짜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의 사춘기가 도래했다는 말이 딱 맞네요.
네, 도구로 쓰기엔 너무 위험해서 멈추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도구에 이미 완벽하게 종속되어 버린 펜타곤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럼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니까 앤스트로픽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싸움의 무대가 이제 법정으로 옮겨가죠. 2020년 3월에 앤스트로픽이 소송을 내잖아요.
네, 국방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실리콘밸리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아주 놀라운 연대가 형성됩니다.
아, 그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경쟁 빅테크들이 법정에 앤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 그러니까 아미쿠스 브리프를 냈다고 책에 나오잖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잠깐만요. 평소엔 서로 시장 잡아먹으려고 AI 인재 한 명 두고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인들 아닙니까? 왜 갑자기 손을 잡은 거죠?
식당 주인들이 앙숙이다가 보건소 단속되니까 뭉친 것 같죠?
네, 딱 그거예요.
근데 이건 동정심이나 업계의 의리가 아니었어요. 김경진 변호사의 책은 이걸 실존적 공포라고 분석합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의 붕괴였거든요.
수정헌법 제1조요? 표현의 자유.
네. 경쟁사들이 두려워한 시나리오는 이거였어요. 만약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윤리 조항을 핑계로 특정 기업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 공급망 위험 낙인을 찍고 시장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군요. 이번엔 앤스트로픽이지만 다음엔 구글이나 아마존이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기업의 윤리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거죠.
와, 진짜 철저히 계산된 공포네요.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리타 애플린 판사가 앤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결정문에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려요. 국방부의 조치를 가리켜서 전형적인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보복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와, 21세기의 초지능 AI 기업이 18세기에 쓰인 한법 덕분에 구원을 받은 거네요. 정말 장엄한 아이러니입니다.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업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보복 행위였다는 걸 사법부가 간파한 거죠.
하지만 정부가 여기서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패배하니까 어떻게든 앤스트로픽을 손보려고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네, 이번엔 국방부가 아니라 상무부가 나섭니다. 우회 타격을 한 거죠.
수출 통제 명령이요?
맞습니다. 상무부가 앤스트로픽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미토스5랑 대중용 페이블5를 수출 통제 대상에 전격적으로 포함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 간주 수출이라는 법적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간주 수출이요? 모델을 해외로 파는 게 아니라 뭘 간주한다는 거죠?
미국 내에 있는 외국 국적자가 첨단 AI 기술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모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입니다.
헉, 그러면 설마 샌프란시스코 본사 안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도?
네. 본사에서 밤낮으로 코드 짜던 수많은 아시아, 유럽 국적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회사의 AI 모델에 접속이 차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일 동안 셧다운된 거군요.
네. 물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여권의 국적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제일 기막힌 모순이 다리오 아모데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오가 원래는 그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로 칩 수출되는 거 다 막아야 한다. 엄청 강력하게 주장하던 매파였잖아요.
네, 대표적인 수출 통제 옹호론자였죠.
그런데 정작 그 자기가 부르짖던 수출 통제의 칼에 자기 회사가 베이게 된 이 역설. 워싱턴에선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겁니까?
대한 대응이었다는 시각이에요.
안보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
네, 당시 앤스트로픽 페이블5 모델에서 심각한 탈옥 취약점이 발견됐거든요. 누군가 악의적인 코드를 숨겨서 이 코드를 수정해줘라고 일상적인 명령어로 위장 입력하니까 AI가 방어벽을 풀고 해킹 스크립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AI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프롬프트 해킹이군요. 근데 그걸 누가 백악관에 찔렀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그 취약점을 제보한 게 바로 경쟁사인 아마존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와, 소름 돋네요. 낮에는 법원에 연대 서명 내주고 밤에는 기술적 약점을 백악관에 밀고 하고 진짜 빅테크들의 민낯이네요. 그럼 두 번째 프레임은요?
두 번째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시각입니다. 백악관 내부 인사들이 엔스로픽을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거든요.
아, 소송에서 정부에 패배를 안겨준 그 괘씸죄요.
그렇죠. 탈옥 취약점이라는 건 사실 다른 AI 모델들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수준인데 정부가 이걸 핑계로 침소봉대해서 안보 위기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동맹국 출신의 자국 내 직원들까지 셧다운 시켜버린 과잉 대응을 보면 이 보복 프레임이 꽤 설득력이 있죠.
결국 탈옥이라는 팩트는 하나인데 그걸 권력의 입맛대로 안보 위기냐 보복이냐로 해석한 거네요. 진정한 AI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정말 철학적 갈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을 창조해내는 천재들과 그 파괴력을 두려워하며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바로 김경진 변호사 책이 보여주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조이가 샌프란시스코의 회의실에서 시작해서 중동의 전장, 연방법원까지 꽤 복잡한 싸움을 따라가 봤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기싸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싸움의 승자가 결국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이메일, 금융기록을 처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코드의 통제권을 두고 지금 초강대국과 천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이 책은 정말 이 시대를 읽는 중요한 렌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민주주의와 초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묻는 아주 날카로운 기록이죠.
자,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기업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미래에 이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만큼 거대한 지능과 자본을 독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 국가보다 더 강력해지는 상황이요?
네. 그땐 이 초고대 권력이 된 기업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스스로 선수까지 뛰겠다고 나서는 이 게임 속에서 그저 관중석에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서늘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고민이네요.
네, 깊이 있는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